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에 나섰죠.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3불 원칙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북한의 EMP,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MP 공격의 실체, 핵물리학자와 대테러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백성원 기자,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대 관심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정상과 회담을 마쳤는데요. 방문하는 나라별로 뭐 논의 방식이라든가 강도, 뭐 방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다른 게 맞는데 큰 줄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일관적으로 보이고요. 세 나라를 돌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물론 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하나의 의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역,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총평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 문제, 통상 문제, 이 큰 두 줄기였는데, 안보와 실리 모두 다 챙긴 그런 방문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군요.
네,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두 사람이 이미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통하는 장면을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각별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도 그 내내 혈맹을 강조했고요.
예.
그러면서 무기 세일즈 발언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중국에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도 중국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예.
중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들 뭐 이전부터 그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강조해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틀 동안 방문을 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협정을 중국과 맺었죠.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유례가 없는 그런 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일본 방문을 가장 먼저 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렇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네,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그 벌써부터 이번 순방에서 북핵 문제들 최고 그 안건으로 삼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관련 언급이 나왔었죠.
네, 대통령 전용기 그 에어포스 1에서 내려서 군복으로 갈아입기가 무섭게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경고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 one,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적인 화법이 느껴지죠.
네.
어떤 국가, 어떤 독재자, 또 어떤 체제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 말라는 얘기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날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또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조됐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
뭐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였고 우선 핵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미국과 일본이 굳건한 동맹으로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동시에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그 국제사회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로 한 점, 이 부분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이른바 전략적 인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했군요.
네.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역시 뭔가 중대 조치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화법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베 총리가 화답하듯 받아서 그 구체화했는데요.
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 두 정상이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이 장면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北朝鮮の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연이어서 들었는데, 뭐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두 나라 간 이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문제, 뭐 당연히 무역 분야일 텐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차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딱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각국 정상들과 상당히 이 친밀함을 과시를 하다가도 무역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거론할 때는 주저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물론 이게 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fair and open trade, but right now our trade with Japan is not fair and it's not open.
네, 일본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일본과의 무역이 공정하지도 또 개방되지도 않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예.
반면에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를 했고요.
네. 이런 실리 외교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미국 일자리를 만들러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네.
아, 미한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한국 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한 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했던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다음 방문지인 한국 순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지 날짜로는 7일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미군 기지부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죠.
네.
굳건한 미한 동맹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흥미로웠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답변에 나서면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장비들을 주문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예.
또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방한의 성과를 돌려서 강조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뭐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 둘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뭐 일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비슷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던 중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고 말한 점. 이런 네. 점들 역시 그 미국의 이익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만 두 정상은 과거에 몇 차례 만났었죠?
예, 정상회담으로 따지면 뭐 지금 벌써 세 번째죠.
예.
9월 22일 날 미국 뉴욕에서 그때는 이제 미한일 세 정상이 같이 만났었고요. 그것까지 치면 이제 46일 만에 다시 회동을 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 군사력을 결코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특유의 화법이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 북한의 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 점 역시 눈에 띕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를 하고 또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데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는데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최대한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8일 국회, 한국 국회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졌죠.
네, 그랬습니다. 특히 1993년입니다. 7월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회 연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돌출 발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었는데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한 동맹과 대북 압박이 가장 강조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체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
특히 아주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번영과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Korean miracle extends exactly as far as the armies of free nations advanced in 1953.
그대로 옮기면요.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24마일까지 미쳤다.
예.
그러니까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가 시작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각에서는 돌출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어휘들도 있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할 때 그런 노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예.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를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준다면서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지옥에 비유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네, 김정은에게 하는 말인데요.
예.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표현은 뭐 거친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날카롭다 이런 평가가 있죠.
예, 그렇게 들리죠 벌써. 한국 국회 연설 내내 그런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한국 방문시 연설과 비교해도 북한을 뭐 훨씬 더 자주 언급을 했고 묘사도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납치 문제 또 남북한 경제력 차이도 있었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분쟁의 역사까지 아주 폭넓은 주제를 두루두루 다뤘고 여기에 그 특정 사례까지 들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
남북한의 이런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음 순방지인 중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예. 뭐 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내에서는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파격적이고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된 용어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진 데 대해 작은 반향도 일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연설 내용의 깊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를 그 쭉 훑어나간 것도 좀 그렇고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석권한 여성 골프선수 이름을 거론한 것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또 연설 내용도 그렇고 전달 방식이나 제스처 등에서 그 막말꾼의 이미지 뭐 그런 것보다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예. 자, 이 한국 방문 1박 2일 일정을 끝나고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방문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방문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지금 들려드릴 발언을 좀 들어보시면 이날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China can fix this problem easily and quickly, and I am calling on China and your great president to.
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북한 문제를 빠르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시 주석이 좀 속히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이 빨리 행동에 좀 나서달라고 주문한 건데 시 주석 반응이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加强在朝鲜半岛和阿富汗等重大国际和地区问题上的沟通和协调.
네, 시 주석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 사회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 선에 좀 비켜간 느낌이 들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중국에서 경제적 실리는 챙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점이 자꾸 강조되는 건데요.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예.
실리를 챙기는데도 또 주도 면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중국을 탓하기보다는 이전 정부의 책임을 돌린 건데요. 여기엔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 거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그 대가로 대등한 미중 관계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챙겼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큰 진전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죠.
예, 그런 지적이 맞는지는 사실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예.
워싱턴과 이 전문가들이 중국과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또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만큼은 성과지만 중국이 앞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게 사실 더 이런 목소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을 중단할 것인지 또 그게 아니라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약속을 한 것인지 또 있습니다. 앞서 약속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네.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행을 할 것인지 이런 그 회의적인 평가가 좀 나왔는데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수동적인 전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고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이 한국이 중국 측에 3불을 약속했다, 뭐 입장을 표명했다, 합의를 했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워싱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여기에서 나온 3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길게 논란을 이어왔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사드죠. 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배경입니다.
네.
박근혜 한국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에 중국이 즉각 경제 보복 등에 나섰고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듯 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결국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그 두 나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소위 3불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예.
한국이 앞으로 뭘 안 할지,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 합의, 혹은 그 원칙, 입장, 뭐 이런 표현들로 뭐 표현이 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한국이 앞으로 뭘 안 할지 그 세 가지 약속, 합의, 혹은 원칙, 입장 등등으로 표현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또 미한일 세 나라 간 군사 동맹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구축 중인 그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3불이라는 것을 한국 측이 중국에게 확실히 뭐 약속을 한 것이냐, 뭐 입장 표면을 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은 여전합니다만 아무튼 두 나라가 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한데 사드를 제공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즉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내에도 좋은 일이고 또 특히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에서 가하고 있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국무부 반응이야 널리 소개된 내용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속내겠죠. 정말 그 기쁘기만 하겠느냐.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합의한 이런 조건들이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귀결될 걸로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한국의 안보 주권을 훼손시키는 약속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South Koreans should be able to decide how they need to defend themselves on their own.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 여기선 사드 배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방안을 어떤 강대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따라서 중국이 산불과 같은 이런 조건을 얹어놓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미국의 한반도, 뭐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국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로 사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다른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뭐 이런 모든 약속들을 앞서서 수십 년 전에 했던 이 미한 동맹의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인데요.
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바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벡톨 교수 주장도 들려드리겠습니다.
So if this works for China, as you said, what's not to say they can't do it again, right? And then the South Koreans just cave again.
네, 백털 교수, 한 가지 지적은 이제 중국이 이번 합의를 이익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앞으로 같은 방식의 압박을 되풀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들으셨고요.
예.
그럼 또 한국은 지금처럼 중국의 요구에 응하는 앞으로도 그런 악순환의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한 거죠.
예. 자,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사드 추가 배치가 한국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사실 미국 의사에 달린 건데 이걸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넣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줄 사람은 아직 생각도 없는데 받을 사람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얘기인데요. 미국은 현재 일곱 번째 사드 포대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고 여섯 번째로 완성한 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거란 설명입니다.
예.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고려해서 유럽이나 중동이 아니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곳은 전 세계에 널려 있고 수년 내 한국에 추가 배치될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는 경우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산불 합의에 있어서 우려하는 시각은 미국의 전략이나 한반도 내의 어떤 억지력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지적은 추가 배치는 어차피 어려운데 이걸 한국 결정에 달린 문제처럼 중국과 협상 소재로 삼았다 이런 지적들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죠.
예.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 출신 전문가가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예.
지금은 미국 평화연구소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프랭크 엄, 국방장관실에서 선임 자문관을 지낸 전문가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미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이슈는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배치 자체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으니까 베넷 박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논리죠.
그렇군요. 앞서 베넷 박사 네. 지적 소개해 주셨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미국이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배치할 수 있는 사드의 수가 한정적이고 또 한국이 이걸 산다고 해도 가격이 매우 비쌀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컴 연구원 논리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중 간 이번 합의에 실제로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 역시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이 되거나 혹은 미국과 한국, 일본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사실 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한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이 뭐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합의를 한 것, 봉합을 한 건 결과적으로 잘 된 얘기다 이런 얘기군요.
프랭컴 연구원 설명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뭐 당연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면을 살리는 방법이 필요했고요. 한국 역시 기존 정책과는 사실 달라진 게 없는 부분을 내세우면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듯한 모양새.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국에는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들으신 프랭컴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서두에 이게 산불 뭐 약속이냐, 밑장 표면이냐, 합의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합의가 실제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쪽에 있습니다.
예.
한국은 주권 국가인 만큼 이번 합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맞다. 이번 합의에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데 한국에겐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다른 사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심각한 안보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실체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EMP 위협이라는 게 뭐, 자주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어려운 이름의 무력수단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켰고, 또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이 EMP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MP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EMP라고 짧게들 부릅니다만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의 약자입니다. 흔히 전자기 펄스,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좀 어려운 얘기지만 EMP 공격이란 건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킨 뒤 발생하는 그 고강도 전자기 펄스로 지상의 전자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역시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로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참 상공에서 터뜨려서 지상의 여러 시설들을 마비시킨다고 흔히 말하는 이제 먹통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불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들렸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게 처음에는 미국의 그 일부 친북 인사들이 북한을 다녀올 때마다 이런 역량을 좀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면서 또 과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북한의 EMP 역량을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특히 제임스 울스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같은 이 거물급 전직 관리들까지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더 이 주목을 받게 됐었죠.
예. 최근에 북한이 EMP 공격 능력을 갖췄다 그런 분석이나 보도들 자주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6차 핵실험 이후 부각됐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지난 9월 수소판을 폭발시켜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실제 역량과 공격 가능성이 더 주목받아온 겁니다. 또 북한 핵시설을 직접 사찰했던 저명한 핵 전문가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까지 나서가지고 이 북한의 EMP 공격이 그 핵무기 공격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렇게 북한의 주장, 전직 정보 당국자의 경고, 또 저명한 핵 그 과학자의 진단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중대한 위협인 것처럼 인식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EMP 공격을 북한이 능력을 갖췄다면 물론 당연히 우려를 해야겠습니다만
예.
이 EMP 위협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확한 답이 글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분명히 그런 지적을 할 만한 상황이고요. 이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기술적인 설명이나 실용성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분석이 없이 군사적 위협부터 부각된 대표적인 무기체계가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마련한 것이 이렇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EMP 위협이 과연 그것이 과학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냐 또 실체 여부를 가늠할 수조차 있는 그런 성격의 무기체계이고 단계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봤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그래도 EMP 위협이 언론 등에서 접한 묘사라든지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죠.
예. 그럼 실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오랫동안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한계로 들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 북한의 그런 능력이나 실제 공격의 여파가 그 과장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기파와 그 핵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 명예교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EMP 공격은 결국 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핵 분열 과정 중 도대체 어떤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핵 분열 과정 속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전류가 도대체 언제 벌어지느냐. 상당히 이제 전문가로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표출하고 있군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앨리슨 교수는 EMP 공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접한 적이 없고 또 심지어 관련 내용이 소개됐던 교과서 교재조차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EMP에 대한 각종 우려나 피해에 대한 경고가 군사적 기후로 좀 과장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 핵물리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예, EMP의 위협이 사실 실체가 없다. 좀 부정하는 그런 뭐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과학자들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앨리슨 교수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그 EMP의 기술적 원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알 수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이론에서 실제로 옮기기까지 약 1000번 가까이 실험을 거친 것과 달리 EMP는 실험의 기반을 두지 않은 과학의 영역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깊은 지식이 축적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EMP 공격은 사실 실험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예, 실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험이 결국 핵실험입니다. 그걸 네. 또 대기 중에서 터뜨리는 거니까 이게 국제조약에 의해서 뭐 진작부터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북한이 EMP 공격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라는 또 같은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통신 체계를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지만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EMP, 전자기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만한 공격력이 있는지 이제 확실하지 않다. 이 얘기가 핵심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임스 보커드 미국 펜실베니아주 그 주니아타 대학 물리학 교수는 대기권에서 핵폭탄이 그 폭발하면 EMP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전력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심각한 피해를 가할진 알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예.
게다가 공격 목표 지점에 타격을 주기 위해선 정확한 고도와 폭발 강도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EMP 공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회의적으로 보는지 여러 시각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좀 다른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EMP 이론을 실제로 공격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피해들이 뒤따릅니까? 다시 말해서 뭐 미국인들의 90%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심지어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 걸 봤는데.
네, 그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EMP 공격을 가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또 질병 때문에 미국 인구 대부분이 사망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핵무기 한 발이 아니라 열 발에서 그 스무 발로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게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전에 뭐 EMP 전자기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북한의 전력난 얘기를 좀 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전력난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과연 북한의 전력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BOA에서 좀 심층 취재를 했었죠.
네, 북한 전력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계기가 됐는데요.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엔 당 간부들에게 전력 사정이 절박해서 생산에 큰 지장을 불러오고 인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예.
김정은 정권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을 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예. 백성훈 기자 북한 취재를 예전에 다녀오셨는데 이때 혹시 전력 사정이 열악하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뭐 있었는데요. 북한이 외부 기자를 그 받은 거니까 뭐 당연히 그만큼 최고의 장소로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동선도 당연히 그런 곳을만 짤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가 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갔을 때 딱 한 번 예외인데 그때 북한이 광명성 3호다라고 하면서 위성을 쏘겠다고 했고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자들을 그 발사 시험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예.
바로 늘 듣는 이름이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인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5시간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평양 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기자들에게 시골길 5시간을 꼬박 노출한 셈이죠.
예, 그럼 그때 전력 상황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침이니까 뭐 그냥 열악한 지방 상황만 봤을 뿐인데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지나쳤던 마을들을 이렇게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예. 이제 옹기종기 주택들이 계속 모여 있던 것을 아침에 봤는데 5시간 동안 정말 불빛을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을 달려서 평양에 도착했는데 대조적인 모습이 물론 펼쳐졌죠. 평양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예.
발전의 구호가 또 들리고 뭐 번영을 얘기하고 아무튼 이런 그 불빛과 관련해서도 평양하고 지방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보였던 거죠.
전력 상황만으로는 뭐 평양은 확실히 다른 지방과 좀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사실 평양도 열악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밤에 예. 이제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나가면 조금만 외곽으로 빠져도 역시 암흑 같고요. 제가 묵었던 고려 호텔은 평양 내에서도 마치 그 뉴욕의 맨하튼에 해당되는 그런 예. 중심지인데 밤 9시쯤에 제가 그 안내원하고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예.
그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나와서 이제 허공을 보고 그냥 서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가만히 보니까 입으로 이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서서 그렇게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원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 교재를 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이 그래도 불이 비치는 시내 가로등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 집이 네. 또 어디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평양 고려 호텔 앞에 중심가에 있는 집들이 그럴 정도라면 전력 사정을 뭐 굳이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겠죠. 그 좀 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2012년 4월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행사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대동강변이 역시 완전히 암흑으로 뒤덮였었습니다.
예.
바로 곁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또 김정은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옆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환호하는 평양 시민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라고 물으니까 글쎄 캄캄해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예.
함성 소리 때문에 잘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음성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누가 나오셨어요?
기체 안 대신 먹고 왔습니다.
근데 왜 만세하셨어요?
네, 지금 잘 안 들리셨을 수 있는데 평양 시민 글쎄 잘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 김정은인지 누군지 모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현실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평양,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전력난도 함께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전력 실태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현재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방송이 평양에 취재했던 외교관들의 그 증언을 쭉 들어봤는데요. 한결같이 극심한 전력난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2001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맡았던 제임스 호어 박사는 당시 북한 대부분 도시가 전력 부족을 겪었고 그 가로등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매일 밤 도시 여러 곳에서 또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그 지하철이나 버스도 그 운행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 2001년이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데 그 끄트머리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좀 나아졌느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던 외교관들 말도 그 마치 고난의 행군 시기를 회고하는 것처럼 그 바로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4년 동안 그 평양에서 근무한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그 평양 사무소장은 그 특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 북한 전력난은 악몽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조차 그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정전이 됐고 한 번 정전이 되면 그 30분에서 1시간가량 그 지속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잠깐 집에서 불이 나가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이 잠깐의 정전도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병원이 그런 곳입니다. 그 2012년부터 평양과기대 그 의대에서 치과 수업을 진행해온 그 익명의 교수도 병원에서 치과 시술 도중 전기가 끊긴 지 그 30분 넘게 복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의료 지원차 갔던 미국인 의사들도 수술 도중 큰일 날 뻔했다는 적을 뭐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원래는 북한의 전력이 뭐 사정이 괜찮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북한이 뭐 일제 청산,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 잔재를 완벽히 했다라고 과실 물론 합니다만 사실 일제 시대 때 지어준 발전소로 북한이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예.
그런 발전소들이 그 1940년대 한반도 전체 전력의 뭐 85%를 생산했다고 하니까요. 대략 한 19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 전력 상황이 한국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왔었고
예.
당시에는 뭐 소련하고 중국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때 그 대규모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 건설에 집중을 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됐고 마지막에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새 발전소 건설이 중단이 됐고요.
예.
이제 기존의 발전소 역시 개보수가 힘들어지니까 가동이 막히게 된 거죠. 발전기라든지 또 송전선, 배전시설 다 이제 오래되고 고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게 북한 에너지 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미국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의 발전 용량, 뭐 그 전력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뭐 수치나 통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관련 지원을 했던 전문가들 얘기는 현재 북한 발전소의 생산 능력이 그 전체 가능한 생산 능력의 그 최대 10에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아, 북한 대도시에서조차 주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장기간 정전이 지속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오랫동안 북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온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그 북한이 원래 전국적으로 통합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단절돼 그 도시나 발전소 인근 이외 지역은 전기를 공급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요즘은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외교관들로부터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네. 1, 2년 전보다는 지금 정전 횟수나 시간이 훨씬 줄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지 소장이나 또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그 석탄을 어디 다른 데 쓸 수는 없고
예.
아마도니까 이걸 전력 공급에 사용해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전력이 다소 개선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함지아 기자께서 북한의 전력난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해주셨는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평양 주민들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 태양 전지판을 통해 전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예.
노틸러스 연구소 헤이즈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그 풍력 발전용 터빈이나 그 LED 라이트,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그 북한이 새로운 전력망과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그 송전망을 개선하는 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현재 단절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가스관이나 그 전력망을 그 연결하는 장기적 전략도 그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예.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조가 그 원활히 이뤄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이렇게 국가의 전력 공급마저도 희생해가며 그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 뭐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른바 3불 원칙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 또 북한의 전력난 어느 정도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